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나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과 우리 다음 시간의 본문 30장 이제 24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한 주제로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속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권위와 그런 그 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보좌에 딱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정적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성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 같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속에서 당신의 무엇을 위해서요?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그 선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또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근데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간증적인 차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에게 있는 그 불합당하고 죄의 찍기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곤란과 또는 어떤 불행을 또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주셔서 우리가 결국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인간 중심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말하고 그냥 말아버린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스케일 또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의 진가와 하나님의 그 뜻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어떤 죄악과 불합리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당신의 페이스대로 스스로 나아가고 계시고 또 그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동참을 시키셔서 일을 분배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건강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좋거나 또는 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용하셔서 많은 일을 시키실 수 있다라고 믿겠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지를 쓰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뇌성마비에 걸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나의 재주와 나의 비상한 어떤 뭐 실력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보다도 훨씬 다르기 때문에 높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딴 아람의 그 하란 땅에 도착해서 라엘과 상종했죠. 그래서 상종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이제 신앙의 내적 세계를 엿보았는데 라반은 야곱을 이제 정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 가사 노동에 참여시켰죠. 그래서 품삯을 정했고 그리고 라엘을 주는 조건으로 7년 동안을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이 야곱은 라엘을 이제 꿈꾸면서 라엘과의 결혼을 꿈꾸면서 야곱은 열심히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냐면 7년을 일한 후로부터 자 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7년을 일해주고 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가서 내 아내를 달라 그러면은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장인이 한 대 그죠?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말이죠. 그죠? 당돌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 풍습 속에서는 이제 정혼한 상태면은 이제 거의 아내 취급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잠자리만 같이 안 하지 아내 취급 아내처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라고 불러도 이제 그것이 통했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와 함께 누울 침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7년 동안 라헬과 자신의 순결을 지켜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라반이 이제 흔쾌히 허락했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올려주었습니다. 당시 결혼 풍습으로 결혼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굉장히 길죠. 매일 이제 결혼식 열리는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뭐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죠. 그런데 이 첫날 밤에 캄캄한 방에서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이제 환해져서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야곱이 완전히 당황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방의 주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레아, 바로 현실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황하고 분통이 터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라반에게 그냥 속사포처럼 달려갔습니다. 어째서 속이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태연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선 하지 않는 일이라고 대꾸합니다. 그러면서 이왕 레아와 이렇게 하룻밤을 지냈는데 이 결혼식 7일을 잘 보내면 그러면은 이 결혼식 끝나자마자 라헬을 또 네게 아내로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지난 7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또 라헬을 정식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 뒤집어 엎고 했다가는 다 결혼도 불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반, 야곱, 레아, 라헬 이렇게 네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반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활하죠. 자기 이익에 아주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합당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상당히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야곱의 성실성과 생산성을 높이 사주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라반이 큰 거부가 되는 것은 야곱 덕분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굉장히 라반의 눈에 들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불성실하고 그리고 말썽부리는 사람이었다면 7년을 더 붙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라헬도 주지 않고 그냥 쫓아냈을 것입니다. 라반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근데 딸 둘을 한 번에 보내는 이 사람 이 술수를 보세요. 한 큐에 얼마나 기가 막힌 수입니까? 당시 문화에서 결혼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니까 일주일씩 치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결혼 비용으로 두 딸을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꼼짝없이 둘 다 떠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아주 비상한 사람이죠. 근데 더 심한 것은 사람의 그 약점을 찌르는 아주 야비한 태도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첫날밤을 지나가서 따지러 왔을 때 우리 고장에서는 아우가 언니를 앞서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이거 야곱이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마 너희 고장에서는 아우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는 일이 있다지? 우리 고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찌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지금 타향살이를 서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찔러야 이제 이 그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이제 이 풀리는 사람이죠. 야 라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합니다. 자기 수가 다 통했거든요. 두 번째로 야곱을 보겠습니다. 라헬만 바라보면서 7년 노동을 했죠. 근데 신방의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레아가 라헬인 척 했습니다. 자, 이것을 속고 난 다음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속이던 생각 났겠죠. 아버지 이삭이 자기 팔을 이렇게 만져보고 에서가 맞는데 이렇게 속였잖아요. 야곱은 한 이불 속에서 온 밤을 지새우고 그러면서도 레아가 라헬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너무 흥분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예전에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에서 목소리 흉내 내려고 그 개인기 그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레아가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자기를 깜짝같이 속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둘 다 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둘 다 피차 이해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자기가 남에게 지은 죄를 그대로 자기가 당하게 되면 동병상련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더 분통이 터지고 더 속상하고 더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다가 그 피해가 더 덮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연약한 심정으로 그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뭐 거의 이제 뭐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세 번째로 레아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책략으로 본의 아니게 결혼하게 된 그녀의 심정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동생인 척하면서 그날 밤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엄청나게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겠죠. 그래도 아버지 술수에 또 휘말려서 그러지 않을 수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사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흐리니까 굉장히 이렇게 질서 있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아침에 자기를 보고 나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그래도 야곱이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조금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화가 폭발해가지고 방을 박차고 나가는데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위축되는, 그죠? 존재감 제로인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라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너는 저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해서 잘 차려입고 그렇게 아버지 말에 따랐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이 날이 새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식장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했겠죠?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내게 대한 사랑이 그새 식었나? 그런 상상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 긴 밤을 지내기가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고 슬펐겠습니까? 이런 네 사람들을 우리가 한 결혼식 그 풍습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지게 벌어지고 있는 결혼식장의 그 화려함과 또 웃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가운데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내면에 쓰리고 피 흘리는 처절한 심정, 그것은 아마 하객들은 잘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에 이런 결혼식은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계략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을 믿는 존재, 사탄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죠. 영리한 사탄 하나가 세상을 다 이렇게 휘집어 놓고 속고 속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큰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라반의 계략입니다. 라반은 이걸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는 잘 몰랐겠지만 아, 어머니의 오빠인 이 라반이 외삼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외갓집에 대해서 큰 환멸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8절을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라반의 말대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해줍니다. 대단한 야곱이죠. 이만큼 이성을 차릴 수 있는 젊은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도 무엇이 득인지 무엇이 실인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른 순간에 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인간의 속임, 우리 다음 시간에 볼 본문에서는 인간의 시기와 경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어긋난 해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속임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데 선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억지 같지만 이런 논리를 얼마든지 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그들을 속이지 않았다면 레아가 어떻게 야곱의 아내가 되며 야곱의 아내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야곱의 아들들을 낳을 것이며 자,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종이 2명의 아이를 낳아서 총 12명의 아들 중에 8명, 그러니까 3분의 2에 그 해당하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와서 이제 보는 것이지만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로서 12지파의 다 이제 그런 대표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레아와 야곱이 결혼한 것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일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라반의 속임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아닙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겠으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구원을 위한 대속의 일을 하실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혼동스러운 생각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는 것이냐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주도해가는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하십니다. 인간의 일에 휘말리시지 않고 휘둘려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중대한 핵심 사안의 일들은 인간이 죄를 짓던 선을 행하던, 고통이 있던 행복하던, 세상에 재앙이 닥치던 안 닥치던 모든 상황을 둘러보시면서도 게을지 않으시고 진행해 가십니다. 이 핵심 사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인류의 역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하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스터 플랜은 성경을 잘 이해하면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시대별로도 드러나고 그리고 흐름상 문맥으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라도 잘 한번 헤아리시고 이해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은 자신만의 스피드와 자신만의 힘으로 펼쳐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을 해가십니다.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말씀해서처럼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발꿈치가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행한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휘둘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당신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에 가려서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죄만 보이기 때문에 그럼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구원주로서 세워주시는 것이네? 이렇게 하는 억지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주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주도해 가시면서 그 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누구도 저지할 수 없고 누구도 빠르게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수레바퀴를, 거대한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스피드대로 굴려가십니다. 그리고 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초청을 하십니다. 부르신다 이 말이죠. 자, 부르시면 성도가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아 하나님, 제가 그 당신의 마스터 플랜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제 인생 비록 짧고 그리고 제 힘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제가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이만큼 조금만이라도 제가 정말 공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심정으로 내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옳다군이 잘됐다,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다, 그리고 사용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해 가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유업과 축복이 그 자원하는 종에게 임하도록 그 종을 유업자, 상속자, 상을 받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축복을 상속받는 바로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받은 사도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부를 쫓아간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이름을 쫓아간 사람들도 아니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성공 또는 장수를 원했던 사람들도 아니죠. 세상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쁘게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들이었죠. 인생을 풍요롭게 마감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내 자신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야만 이러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정말 애써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상 주실 거죠. 기다립니다. 장부에 달아놓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은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아예 하나님 이번엔 상 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이번에 제 일 좀 돌보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늘의 유업자, 상속자로서는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여유와 그 양이 또는 질이 굉장히 굉장히 줄어들고 그것이 정말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온통 자기 뜻과 안위를 위해서만 사는 성도가 있다면 뭐 라반과 같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뭐 돈은 벌고 또 오래 살 수 있고 또 성공은 할지 몰라도 하늘의 비밀이나 하늘의 세계가 자신에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유업을 잇는 유업자,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권면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인생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착각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자기가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초점은 바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늘의 그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매일매일 열려서 하늘이 과연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더욱더 풍요롭게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저의 목회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무슨 뭐 기강이 어떻다, 무슨 뭐 프로그램이 어떻다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영안을 열고 하늘을 보지 못한다라면은 프로그램, 교회의 기강 이런 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냥 현대교회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있다가 깡마른 모습으로 깡마른 성도로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뭔가 하나를 향해서 열리지 못하고 그 시원하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예가 어디에 있냐면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사실은 아기를 낳아 기르는 우리 젊은 부부들 많죠. 저도 뭐 그 시기를 지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자신이 그 양육하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의 유업자가 되지 못하면 자식은 예뻐 보이고 거기에 집착하고 얘가 어떻게 돼야지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자식을 기르면서 늘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마음에 걸려있고 가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살이 되면 빨리 두 살이 돼서 맑기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다. 맑기 좀 알아먹는 두 살이 되면 얘가 조금 더 빨리 커서 유치원 갔으면 좋겠다. 유치원 가면 얘가 빨리 자라가지고 대학 갔으면 좋겠다. 한 번도 그 나이에 때에 맞게끔 아이를 양육하면서 얻는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기르면서 누림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무언가 아이로부터 얻는 그 양육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그 하늘에 무언가 쏟아부어지는 그 신비하고 영적인 힘이 자기를 그렇게 정말 즐겁게 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깝게 다 지내보려는 것이죠. 그럼 제가 확신하겠는데 대학 보내면 끝이냐? 그거 아닙니다. 이제 졸업시키는 게 문제예요. 또 졸업하면 또 그게 끝이냐? 아니죠. 결혼시키는 게 문제고 결혼하면 또 애 낳을까 못 낳을까 또 그거 걱정이고 또 그 다음에 또 결혼하면 이제 또 애까지 자기가 다 또 맡아서 이게 평생 누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 순간순간마다 향유하지 못하고 행복자의 길을 가지 못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위험성 여기서 보시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불려가야 되는 바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대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충만하게 이루시고 또 그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떤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이런 이 두 가지 일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이삭 둘 낳았죠. 뭐 노년에 또 몇 명 더 낳았습니다만 아주 가냘퍼요. 그 자손의 번성이. 그 다음에 이삭은 어땠습니까? 에서와 야곱 둘 딸랑 났어요. 그러고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백성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아직도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의 종족이 웬만한 숫자가 되어서 보존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어떤 힘을 어느 정도는 가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하실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족이 보존되고 이 종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구원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어렴풋하게 그냥 깨달았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잘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해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지금 내가 라헬과 결혼해서 장차 12명 정도의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향살이 하는 주제에 내가 아내 하나 얻고 그냥 소박한 가정 꾸려서 그래서 내 인생 정말 라헬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그런 꿈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와 같지 않게 아들이 많은 대가족을 이룰 것을 마음에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속임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시려 했던 많은 자식과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꼭 팔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셨을 것이라는 그런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도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선물로 받고 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미래에 어떻게 펼쳐지고 또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 우리 중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측할 뿐이겠죠. 바랄 뿐이겠죠. 저와 저희 가족이 이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9년 1개월 전에 여기서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9년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그때 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님 외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게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드실 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시험도 받고 우리 또 교회 또 목사님들이랑 또 우리 또 북장님들에게 제가 안수 받고 그리고 말씀 사역과 선교 사역을 일임 받는 그 목회자로서의 안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꾸 정당화하게 되네요. 그렇게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을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 속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편입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상식선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었어요. 장가 들고 아기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뭐 충성해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그런 뭐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 결혼시켜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장차 이 자손들을 통해서 불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중에 한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자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혼동스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날로 충만해져가는 가운데 그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큰 존재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수십억이 매덕이죠? 우리 매덕이죠? 수억이 되는 그 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 속에서 살고 이미 그리스도가 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이 능력이 이루어준 그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취와 축복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놓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참 생명의 하늘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부터 누림으로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합당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던 구약의 성도들과는 한층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늘의 문을 열고 그리고 사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생명의 부요함, 영광스러움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목도하고 갈구하고 쟁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적극적인 환경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일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야곱의 삶의 시기에는 자손의 수가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켜가는 것,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염원과 소망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너무나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 내일은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진다고? 마음에 안 와닿는데? 아마 이랬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죠. 이 땅이 지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그것이 어떤 상태야? 마음에 안 와닿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면 진리도 진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진리를 말할 때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기 때문에 관심 없다 이런 뜻으로 I don't know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I don't know라고 대답할 때 저는 I don't know라고 얘기할 때 잘 모르겠는데라고 얘기할 때 더 설명이 필요한 줄 알고 제가 막 설명을 하면은 금방 사이가 멀어져요. 귀찮다 이거죠. 남의 사정도 모르고 시도 때도 못 가리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자각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길들여져가는 삶의 방식이 나름대로 터득이 돼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온유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길들임은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만 확신 있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세계로 서로를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심지가 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보다도 이것만 분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가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도 인도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삶을 꾸려가시고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견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이 결혼이라는 인생의 대축제 속에서도 라반 빼고는 정말 속고 소금으로 말미암아 모두 상하고 그리고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과 동행하시면서 당신이 도모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라반의 속임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가졌던 마스터 플랜에 내가 이루는 그 일을 야곱이 그 인생에 그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자손을 많이 낳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재가 속임이었다면 다음 시간에 본문의 소재는 시기와 경쟁입니다. 이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반전시키시는가?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라반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일부러 죄를 지으라 뭐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죄는 용서받지 않는 한 반드시 기억됩니다. 초점은 인간의 죄와 실수와 욕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큰 마스터 플랜을 벗어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매일 궤도 수정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인들의 삶 속에 이것을 위한 성령의 도우심이 크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그 마스터 플랜에 편입되는 그런 정말 스스로 자원하는 심정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